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날씨가 좋네요. 화창한 날씨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또 오늘 주일을 즐겁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또 주님을 만나러 이곳에 왔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또 오게 하여 주시고 또 즐겁게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배우고 나누고 또 삶에 대하여서도 또 우리가 어려웠던 것들 또 즐거웠던 것들 하나님 앞에 또 이야기하면서 또 우리 주님을 향한 사랑이 오늘 하루 더 커질 수 있게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오전 성경 공부를 시작해서 오늘 하루 모든 예배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늘, 참 필요한 것들을 충분히 공급해 주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요거 연결 좀 해주실래요? 네. 이게 안 되네요. 네. 반응이 좀 느린 것 같기도 하고. 네, 지금 이제 다니엘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역사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쭉 지나와서 현재 이제 주전 539년에 바벨론이 멸망하고 그 해에 메대 사람 다리우스의 통치 1년에 다니엘이 70일의 환상을 이제 그 보게 되는데요. 그 부분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다니엘과 관련된 페르시아 초기 역사를 한번 더 반복해 볼까 합니다. 고레스라는 인물이 등장하죠. 다니엘의 인생에 있어서 이 고레스라는 인물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다니엘뿐만 아니라 유대의 그 역사 전체에 있어서. 고레스는 아버지 캄비세스 1세를 통해 이제 페르시아 혈통이었어요. 요거 나오기 전에. 어머니, 이제 아버지는 페르시아계였고, 어머니 만다네를 통해서 메대 왕족의 혈통도 이어받고 있었습니다. 주전 550년에 반란을 일으켜서 이제 주전 550년에 아스티아게스 자기 외할아버지에게 대항해서 반란을 성공을 했고 이제 요때 아스티아게스를 축출하고 나서 사실상 메대 페르시아 전 제국의 실권을 장악하게 되었죠. 그런데 이제 페르시아인인 자기가 곧바로 왕이 되기보다는 자신에게 호의적인 메대 사람들에게도 반감을 사지 않는 그런 외숙부 키악사레스 2세를 왕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고레스라는 인물은 전쟁을 아주 좋아했던 인물들 같아요. 옛날에 이제 역사상 그큰 제국을 이뤘던 사람들, 저는 이제 세상 사람들은 그런 인물들을 영웅이라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뭐 그렇게 영웅은 아닙니다. 그냥 그 이사야서에 보면은 큰 도둑이라는 말이 있어요. 산헤립을 가르쳐서 많은 이제 도둑질을 한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런 거지. 뭐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많은 도시들을 함락하고 이게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뭔가 대단한 일을 한것 같고 알렉산더 대왕도 그렇고 징기스칸도 그렇고 어마어마한 제국을 이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과정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또 비극이 일어났었고 했을 거잖아요. 어쨌든 이러한 고레스 그런 이제 영웅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전쟁을 다 좋아했던 것 같아요. 전쟁을 잘하기도 했고요. 고레스도 전쟁을 상당히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디 한 군데 앉아서 통치하는 거에는 별로 적성이 안 맞았나 봐요. 고레스는 이제 키악사레스를 왕위에 올려놓고 자기는 메대 페르시아가 통합이 됐기 때문에 고레스가 페르시아만이 아니라 메대 전체 군대를 동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레스는 메대의 그큰 군사력을 가지고 정복 전쟁을 계속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도를 보시면 고레스가 여기 페르시아에서 시작을 해서 주전 550년에 악바타나라고 하는 메대의 수도를 점령을 했고요. 여기에 키악사를 앉혀놓고 가장 우선적으로 아르메니아를 지나서 여기 리디아 이쪽을 정복을 했습니다. 쉽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여기 뭐 리디아가 이제 정복이 됐고 리디아가 원래 요 메대와 전쟁이 계속 있었어요. 계속 있었는데 점령을 하지 못하고 여기 아르메니아 또는 카파도키아 여기까지만 이제 경계를 이렇게 잇고 있다가 구레스 시대에 있어서 리디아가 완전히 정복이 됐습니다. 정복이 되고 나서 오른쪽으로 가서 이제 여기가 이제 중앙아시아, 특히 조금만 더 가면 중국이에요. 거기를 통하는 이쪽 지역까지도 이제 전쟁을 하고 해서 한 10여 년간에 걸쳐서 제국을 이제 거대하게 건설을 해놨죠. 현재 요 메데 페르시아 제국, 리디아에서부터 바빌로니아 빼고요. 페르시아만까지 해서 이쪽까지 하는 요 정도만 해도 주전 550년까지로 보면 역사상 가장 큰 제국을 만들어 놓은 셈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주전 539년에 이제 바빌론을 여기 점령을 했고요. 요 핵심 지역을 점령을 한 이후에 여기 바빌론 전체가 바로 메데 페르시아 제국에 복속이 되었습니다. 바빌론 점령 후에 일시적이나마 바빌론 제국의 수도였던 그 바빌론을 메데 제국 전체 수도로 삼아서 왕이 여기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키악사레스 2세를 바빌론으로 데려와서 여기서 통치하세요라고 해놓고 구레스는 다시 또 전쟁에 나가서 여기저기 이제 전쟁을 하러 다녔습니다. 키악사레스 2세는 이렇게 보면은 구레스가 이렇게 허수아비처럼 앉혀놓은 왕 같아 보였지만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크세노폰의 그 사이로페이디아의 책에 보면은 구레스가 키악사레스 2세를 정말 좋아했던 걸로 보여져요. 진심으로 존중했고 제국의 왕으로서 자유롭게 통치할 수 있도록 어떤 제약도 두지 않았다. 고레스가 실권한은 자기에게 있었지만 키악사레스를 실질적인 1인자로 추대해줬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키악사레스는 바빌론에서 통치하는 동안에 제국의 행정을 정비하고, 그러니까 키악사레스가 또 무능력한 왕도 아니었어요. 이 바빌로니아를 포함한 이 거대한 제국의 행정을 정비했는데, 이때 이제 120개의 지방으로 나누고 통치자들을 파견했습니다. 요게 이제 다니엘서 6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다니엘서 5장 끝에 이제 이 메대 사람 다리오가 왕이 되었고요. 다니엘서 6장으로 넘어가면 120개 지방으로 나누고 통치자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이제 첫째로, 이제 셋을 또 총리들을 뽑았고, 그 중에 첫째로 다니엘을 세운 거죠. 주전 550년경에 이제 이런 일들이 전국을 120개로 통치를 했고요. 요때로부터 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가 이제 성경에 아하수에로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또 에스더의 남편으로 등장하는 이 크세르크세스 1세 때에는 전국을 127개의 지방으로 좀 재편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크세르크세스 1세 때 전국을 127개의 지방으로 편성하는 그거의 시작을 요 왕 지금 키악사레스, 그러니까 다리오, 메대 사람 다리오가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 에스더의 남편 크세르크세스 1세 때 아하수에로 왕, 그때는 이집트까지도 점령을 했던 상태였어요. 그래서 요때는 120개였는데 127개니까 7개가 늘었잖아요. 아마 기존에 있던 행정구역을 또 자르고 이렇게 하기는 어려웠을 거고 아마 7개가 대체적으로 이집트 쪽으로 행정구역이 늘어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키악사레스 2세는 요 120개의 지방을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총리를 세 사람을 두었어요. 그 총리가 영어로는 프레지던트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총리라고 하면 프라이머리라든가 이런 건데 어떤 의회 이런 거의 대표자인데 프레지던트랑은 조금 다릅니다. 근데 그거를 번역을 총리라고 해놨네요. 총리 셋을 두었고 그 중에서도 첫째로 다니엘을 임명을 했습니다. 다니엘 이야기를 조금 이제 하려고 하는데요. 다니엘서 연대기 하는데 다니엘이 오랜만에 등장하죠. 그래서 다니엘 없는 다니엘 연대기를 계속해 왔는데 다른 총리들과 통치자들보다도 다니엘이 앞설 수 있었던 이유는 이제 다니엘서 6장 3절에 보시면 그에게 뛰어난 영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에게 뛰어난 영이 있었대요. 과거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총독들의 우두머리로 세웠고 또 얼마 전에 요 함락되기 바로 전에 벨사살이 다니엘을 자신의 다음 서열인 셋째 치리자로 세운 것도 다니엘 안에 있는 뛰어난 영 그것들을 봤기 때문이죠. 이 벨사살은 술자리에서 이제 경솔하게 다니엘을 높여줬습니다. 셋째 치리자로 올렸지만 제 생각엔 뭐 내일 다시 그 직을 없애도 되고 옛날엔 그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 흰 손이 나타나서 그 흰 벽에 글을 쓰는 거, 그것 때문에 다니엘을 이제 귀한 보석들 이런 걸로 입히고 세체 치리자로 했지만 벨사살은 상당히 성급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통치자로서 아주 뛰어났던 인물이었던 느부갓네살, 그리고 또 이제 요 뒤에 나오는 고레스, 이런 인물들은 다니엘의 능력을 진심으로 이제 인정을 했겠죠. 그리고 제국 통치에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다니엘은 단순히 하나님의 도움으로 꿈을 해석해서 한순간에 권력을 거머쥔 그러한 인물이라고 보기에는 우리가 다니엘을 다 들여다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다니엘은 요 조그만한 가나안에서 끌려온 포로 출신이었고, 그리고 이 메대 왕족이 아주 거세고 페르시아 이런 어떤 귀족들에 있던 사람들에 비해서는 아주 신분이 초라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랑하시고 도와주셔서 높은 자리에 올라간 건 맞지만, 다니엘은 스스로 성경에 정통한 인물이었고요. 어려서부터 바빌론에서 이 당대 최고의 학문과 언어를 정말 열심히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기회를 주어요. 다니엘이 기회를 얻은 건 사실이에요. 특별한 기회를 얻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얻을 수 있기는 어려웠던 특별한 기회를 얻은 건 맞았지만, 그 기회를 얻었을 때 다니엘은 바빌론에서 정말 공부를 열심히 했고 모든 지혜와 지식을 겸비하며 과학적 이해도 뛰어났습니다. 다니엘서 1장이 그렇게 시작을 하죠. 이런 학문적 배경과 또 실무 능력이 뛰어났던 걸로 보여요. 그래서 다니엘은 통치자들에게 어떤 통치자들이든지 신뢰를 받았고, 이 다니엘을 본 왕들마다 다니엘을 온 영토를 다스리는 위치에 세우려고 안달이 났습니다. 다니엘을 만났던 왕들마다 다니엘을 이렇게 뭐죠? 잘해서 아, 이 인물이면 제국을 잘 통치할 수 있겠구나. 단지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때든 언제든 그냥 꿈을 한번 잘 해석해 준 것만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 거대한 제국을 아주 치밀하게 통치할 수 있도록 행정 조직이라든가 이게 얼마나 일이 많습니까? 그런 것들을 잘할 수 있을 만큼 지혜가 있었고 또 지식이 있었고 실무 능력이 탁월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제공하는 지식에도 뛰어나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사회적인 과학적인 지식에 우리가 무지한 채로 성경적인 지식에만 일방적으로 이제 성경적인 지식만 일방적으로 갖추게 되면 이게 또 위험한 점들이 있습니다. 성경의 아주 중요한 개념들이나 원리들을 왜곡하거나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될 위험도 있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뛰어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세 가지가 필요해 보여요. 제가 정리한 거긴 하지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다른 좋으신 분들이 정리해 놓은 걸 좀 참고로 해서 한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보면, 첫째, 일단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과 또 성경적인 지식이 먼저 기반이 확고하게 갖춰져 있어야 되겠죠. 두 번째로, 이러한 성경적인 기반 위에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줄 이성적인 지성과 판단력을 갖춰야 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것들을 아는 것이 나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거, 이 우리의 믿음과 지식이 올바르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이러한 올바른 믿음과 지식의 발현을 뒷받침해줄 건전한 양심과 태도를 갖춰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경적 지식이 뛰어나요. 세상에서도 공부를 정말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 건전한 양심과 태도가 결여되어서 자기의 지식과 여러 가지 뛰어난 것들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고 그릇된 곳에 사용해서 그것이 그냥 잘 넘어가면 괜찮은데 참 여러 가지 피해를 주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메대 사람들의 시에 속한 아하수에로 왕의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 이 다리오가 바빌론 왕으로 세워진 첫 해는 주전 539년 10월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첫 해라고 하면 이때로부터 538년 9월 정도까지입니다. 이 연대는 역사적으로나 고고학적으로나 정확히 딱 확인이 된 시점이에요. 유대인의 1차 바빌론 포로가 605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때는 66년에서 67년 정도가 흐른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예루살렘이 황폐한 가운데 70년을 채우리라, 예레미야서 25장 그 70년을 채우리라 하신 말씀에 이제 한 3, 4년밖에 남지 않았다, 이것을 이제 다니엘이 깨닫고 있었어요. 다니엘은 이 70년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고 확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한 3, 4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라고 확실히 믿고 있었죠. 그래서 지금까지 몇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니엘은 이 시점에 이제 둘째 제국이 이 메데페르시아 제국, 메데페르시아 연합 제국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앞으로 나아가서 메데페르시아 제국에서 이 키악사레스 2세의 메데인들보다, 요 메데인들보다 고레스의 페르시아인들이 점점 더 강한 영향력을 가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 벨사살 3년에 꿈을 꾸었던, 환상을 받았던, 그게 이제 다니엘서 8장인데 거기에 요 메데페르시아 제국에 대해서 숫양으로서 비유를 하죠. 거기 보시면 8장 3절에 숫양 한 마리가 서 있는데 그 두 뿔이 길더라. 이렇게 두 뿔이 있었어요. 근데 그 한 뿔이 다른 뿔보다 길더니 그 긴 것은 나중에 났더라. 그래서 먼저 있었던 뿔이 메대고 두 번째로 있었던 뿔이 요 페르시아인데 나중에 났던 이 페르시아가 첫 번째 것보다 길다라는 설명입니다. 또한 이 둘째 제국의 실질적인 통치자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먼저 말씀하셨던 그 고레스와 동일한 이름을 가진 인물이라는 것도 기억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참고로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에는 예루살렘과 성전이 뭐 온전한 상태였어요. 예. 그때 뭐 별일 없었죠. 그런데 이사야서 44장 이쪽에 보시면은 이 고레스를 가리키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예루살렘이 다시 세워지고 성전의 기초가 놓여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 멀쩡히 있고 성전도 온전하게 있는데 왜 예루살렘이 다시 세워지고 성전의 기초가 놓여진다라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요거를 이제 요거 문자적으로만 보면 그 당시엔 좀 이해하기 어려웠겠지만 이사야는 동시에 바빌론이 유다를 점령해서 왕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그래서 내시가 되고 또 예루살렘과 성전이 훼파될 것을 미리 히스기야를 비롯해서 당시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이사야 시대에는 바빌론은 속국이었어요. 그때는 이렇게 전체가 다 그 아시리아 제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야는 바빌론이 곧 성장해서 유다를 침공하고 예루살렘과 성전을 무너뜨릴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을 통해서 이미 대언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 4절부터 19절에 이제 9장으로 이제 넘어오셔서요. 보시면은 다니엘의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에서 이제 여러 기도들이 있는데 열왕기상 8장에 보시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뒤에 기도를 드려요. 그래서 그 기도 중에 많은 내용들이 나중에 우리들이 하나님께 범죄하면, 범죄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딘가 땅으로 끌려가게 되면 이 성전을 기억해서 이쪽으로 기도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를 다시 돌아오게 해달라라는 말씀이 성전을 건축할 때 그때가 이제 주전 900몇 년이죠? 70년에 이제 왕이 되었고 얼마 한 10여 년 뒤에 했으니까 그때였는데 지금으로부터 한 400년 정도 전에 솔로몬이 끌려간 뒤에 다시 돌아올 수 있게 기도를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열왕기상 8장의 솔로몬의 기도와 지금 다니엘서 9장의 후반부에 다니엘의 기도가 거의 비슷합니다. 제가 여러 번 이렇게 대조해봐서 봤는데 너무나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다니엘서 9장 앞쪽에 보면 이제 곧 70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가나안으로 돌려보내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가운데 약 400년 전에 솔로몬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범죄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과 열왕기상 8장은 비교해서 함께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지도가 이게 120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건데 예, 그렇고요. 다니엘이 기도를 마친 뒤에 가브리엘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다니엘서 9장 21절에 보시면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나타났습니다. 다니엘에게 이제 매우 중요한 그리고 그때까지 아무도 알지 못했던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가브리엘이 전했습니다. 다니엘은 살아있으면서 정말 엄청난 환상들을 많이 봤던 인물이에요. 그 중에 또 하나 더 참 중요한 우리가 이 70일이라고 하는 대언의 말씀들을 여기서 이제 들을 수가 있습니다. 70일에 대한 대언, 여기 이제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7절까지 있는데요. 오늘은 전체적인 내용을 이제 개략적으로만 좀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할 예정입니다. 우선 다니엘서 9장 24절을 보시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대상은 이 70일의 대상이 누구냐? 주께서 내 백성과 내 거룩한 도시에게라고 해서 다니엘의 백성과 다니엘의 거룩한 도시,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그 다음에 유대인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한된 기간이 있어요. 70일에. 기간은 70일에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도시에게 70일에를 정하셨나니 라고 되어 있어요. 71회. 이 1회는 주라는 뜻입니다. 일주일, 2주일 할 때. 1년은 대략 52주로 되어 있죠. 그리고 1주는 7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71회니까 70 곱하기 7일 하면 날짜로는 490일 정도가 됩니다. 성경에서 이제 요 1회를 7일이라고 하지만 하루는 동시에 이제 1년이라는 뜻을 갖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71회는 말 그대로는 이제 491이긴 하지만 요걸 1일을 1년으로 했을 때 490년 해서 71회는 490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간들을 두신 이유는 범법을 그치고 죄들을 끝내며 불법에 대하여 화해를 이루고 영존하는 의를 가져오며 환상과 대언을 봉인하고 또 지극히 거룩하신 이에게 기름을 붓고자 함이라. 그래서 이렇게 목적 제가 네 가지 네 줄로 해봤는데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을 대상으로 해서 490년에 제한된 기간을 두셨는데 이제 이러한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70일회를 설정을 하셨습니다. 25절부터 보시면요. 71회, 이 490년을 세분화하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5절에서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가는 때로부터 통치자 메시아에 이르기까지가 7일회와 62일회가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네. 7일회와 62일회가 있는데 요거 두 개 합치면 69일회. 그래서 70일회를 요 정도 길이로 보면 요 처음부터 해서 7일회가 지나고 다시 62일회가 지내서 70일회 중에 69일회면 사실 거의 다 온 거죠. 근데 이걸 왜 굳이 7일회와 62일회로 나눴을까요? 69일회다라고 말씀을 하셔도 됐을 텐데 요거는 좀 다음 시간에 다뤄보겠습니다. 어쨌든 69일회라고 하면 69 곱하기 7 하면 또 이제 요 70에서 490년에서 이거 하나 빼니까 7년 빼면 483년이죠. 요 483년에 해당이 됩니다. 이 기간이 이제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간 시점으로부터 이제 요게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요 맨 앞에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가는 때, 요 때인데, 요 때가 언제인지 요거 이제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설들이 있어요. 그 중에 어떤 거 하나가 딱 정확하게 맞다라고 완전히 우리가 결론을 내기는 쉽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대체적인 것들을 한번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480년 동안에 480년 69일의 동안에 심지어 곤란한 때와 곤란한 때에 거리와 성벽이 다시 건축될 것이며 이게 이제 거리와 성벽이 다시 건축될 것인데 심지어 곤란한 때에도 건축이 계속될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시기가 483년 동안 어려운 시기도 있을 것인데 그때에도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그 도시의 거리와 성벽이 건축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6절로 넘어가면요. 62일의 뒤에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다.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은 이제 그리스도의 사역과 관련된 부분이라서 이제 우리 이 연대기에는 조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9일회가 쭉 끝난 뒤에 메시아가 이때 끊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이제 27절에는 마지막 한 일에 대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가, 여기서 그는 요 앞절에 26절에서 언급된 장차 임할 통치자를 가리켜요. 이 인물은 적그리스도가 분명하겠죠. 이 장차 임할 통치자, 그가 많은 사람과 한 이레 동안 언약을 확정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을 확정해서 그 뒤에 그가 그 이레의 한 중간에, 한 이레의 요 가운데에 희생물과 봉헌물을 그치게 하며 또 가증한 것들로 뒤덮기 위하여 심지어 완전히 끝날 때까지 그것을 황폐하게 할 것이요 작정된 그것이 그 황폐한 곳에 쏟아지리라 라고 말씀을 하면서 이제 다니엘서의 이제 이 70일에 대해서 딱 여기까지 마무리가 됩니다. 여기서 그것이 나오죠. 그 가정학 뒤덮기 심지어 완전히 끝날 때까지 그것을 황폐하게 될 것이요. 그것이라는 지시대명사가 요 앞에 보면 예루살렘 또는 성전 또는 둘 다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요 26절과 같이 보시면 요 그것이 가리키는 것이 예루살렘 성을 예루살렘 도시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도시 안에서 거리를 세우고 성벽을 세우고 또 성전을 내 기초를 세운다라 했으니까 예루살렘을 황폐하게 할 것이요 작정된 것이 그 황폐한 것에 쏟아지리라. 요 그것은 또 다른 거예요. 작정된 무엇인가가 그 황폐한 곳에 쏟아지리라. 이렇게 하고 마무리가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다니엘서 9장에 기록된 70일에 대한 문자적인 그 부분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 앞에 잠깐 보시면 넘어와야지. 예. 자, 이 70일에는 490년을 의미하고요. 하나님께서 이 70일에를 세등분하셨습니다. 7일에와 62일에와 마지막 한 일에. 그 다음에 맨 처음 이 70일에가 시작되는 지점을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가는 때에 이 70일에가 시작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다니엘에게는 이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가는 때가 언제다라고는 구체적으로 요 때야라고 딱 말씀을 안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좀 뭔가 해석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7일에와 62일에 요 다 합쳐서 69일에가 끝나는 무렵에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예상할 수 있겠죠? 메시아가 끊어진다면 그 전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어야 되는 거고요. 다니엘이 살던 요 시대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에서 태어나셔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그 다른 그 대언서들이 이미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제 다니엘의 이야기까지만 들어보면, 그리고 이제 그때 많은 대언서들 다 보고 있었다면, 메시아가 요때로부터 483년 뒤에 끊어질 것인데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다. 뭔가 아마 구약인들에게, 구약시대 사람들에게는 되게 헷갈렸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하지만 어쨌든 요 전에 태어나실 것이다. 육체로 오신다 하셨으니까 그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 마지막 한 일의 가운데쯤에 와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구약시대 인물들에게 이 적그리스도의 개념이 어떻게 이해되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사실 저는 그것까지는 정확히 한번 스터디를 좀 앞으로 해볼 예정입니다만, 아무튼 그 여기에는 장차 임할 통치자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 장차 임할 통치자가 그 한 일의 중간에 이제 이러한 일들을 예루살렘에게 또 좋지 않은 일들을 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의 장차 임할 통치자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에피파네스라는 인물이 모델이 된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었죠. 그 인물에 대해서도, 그 인물에 맞춰서도 요걸 한번 맞춰보도록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때 오셔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연대에 대해서도 한번 다음 시간에 맞춰볼 예정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실제 역사와 비교해서 이 대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2, 3분 남았는데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혹시 뭐 질문이나 아니면 뭐 하고 얘기하실 거 있으면 제가 얘기하는 그 중간에 얘기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그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